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네 번째 할렐루야 찬송 부분입니다 앞에 할렐루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면 이제 6절에 등장하는 할렐루야는 더 적극적인 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찬송은 앞에 있는 찬송들을 다 합하여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두 내용을 포함한 할렐루야입니다 이 부분은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시면 일곱째 나팔에서 이미 한번 이 상황을 환상으로 묘사했던 부분입니다 11장 15절에 갑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미 일곱째 나팔에서 이 장면과 내용이 한번 묘사됐었고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고 그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통치의 완성은 두 가지 면으로 묘사되고 있죠 부정적인 면에서 원수들의 심판과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그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도 21장 가면 등장을 합니다만 이 새 예루살렘 혹은 신부라는 단어들로 교회를 지칭하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 종말을 묘사하고 있고 새 나라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 2장 가시면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에 이런 묘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59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만 그의 종이나 신하나 혜택을 받는 무슨 격이 떨어지는 수준 이하의 그 존재들로 보지 않고 자녀라 또는 지금 이 식으로 아내라 하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급한 그 대접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그 표현과 약속들을 근거로 하여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지금 본 이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다시 본문에 오셔서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그 아내가 예비된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준비되는데 8절 묘사를 보시면은 본문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말하자면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며 적극적 차원에서 교회의 승리인데 그 교회의 승리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은 그 아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는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은 오해 소지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 해석상 그냥 읽으면 우리 계시록에 여러 번 강조된 바와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는 표현과 그런 식의 권면들 때문에 이런 옳은 행실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신앙과 조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복되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이 교회의 그 위치가 우리 각 개인으로 따져볼 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기준하여 그 이유는 각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책임져 죽도록 충성하여 서서 얻는 자리냐 하는 것입니다. 삥삥 돌려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순교자들은 다 배반하기 전에 그만 죽는 바람에 순교자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나요? 그렇게 설명한 것이 순교한 분들의 신앙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때 고문을 못 이겨서 나 예수 안 믿는다 라고 한 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이 대성통곡을 했다고요.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견뎌내질 못했다고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믿는 대로 다 지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쉽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또 크게 훌륭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지키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신앙적인 승리나 실천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표정들을 딱 무겁게 잡고 있으니까 확신 있게 내가 말을 못했는데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말같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너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내 죄를 대속했는데 너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따우로 하겠냐라고 콱 찌르는 것은 구원과 성경의 설명들에 대하여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본문만 해도 혼인 기약이 이르러 예수님 다시 오사 교회를 그의 아내로 신부로 부르실 때 신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여기에 8절 가서 보십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옳은 행실은 저들이 책임져야 할 신앙을 완성하고 다 지켜냈다는 차원에서 옳은 행실이면서도 이 옳은 행실은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에게 허락한 은혜를 근거로 하고 그 은혜의 영원성에 의하여 결과된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결단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자의 신앙적인 책임을 과소평가하거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허락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데 그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신 분이 아니며 동시에 구원도 구원을 허락하고 받은 바 구원을 어떻게 쓰나 보자라고 이렇게 지켜보는 분 정도가 아니라 창조를 하시면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며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시작을 하셨고 구원을 하시면 구원의 영광되고 놀라운 결과를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이루실 작정 속에 허락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말하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우리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한 번의 기회고 허락된 어떤 근거로서만 고백이고 그 다음은 내 책임으로 남는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사 내 운명과 목적에 대하여 신적 개입을 하시되 그 개입은 나의 못난 것과 마치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도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베푸신 은혜를 실패케 하거나 좌절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은혜의 개입을 했다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우리 보통 자연인의 생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쪽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너희에게 말하자면 제2의 기회를 줬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너희 인생을 신자답게 살아라. 물론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구렁텅이에서 한번 꺼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분리하는 식으로 또는 그의 하나님의 창조나 구원을 어떤 돌발 사태에 대한 비상한 개입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기독교라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여 섭리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아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어느 부분에도 나는 충성했다, 나는 인내했다라 내 얘기가 들어갈 여백이 없는 종교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게 하며 놀라게 하며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게 하며 나의 나된 어떤 것도 자랑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절망으로도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핵심이며 언제나 초점입니다. 이게 놓쳐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별로 재미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잘난 놈이 누가 있냐? 이렇게 썼어요.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더냐? 너희 중에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냐? 왜 그렇게 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능력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이제 끝으로 올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전부 뭐냐면 할렐루야 찬송이거든요. 종합적인 할렐루야 찬송이. 6절에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죠. 뭐라고 찬송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보는 거죠. 뭘 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과 하나님이 목적한 자들의 구원을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라는 내용 속에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이 적극적인 부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대상들의 완성이 말하자면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기한을 두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으면 이 마지막은 마지막 저거는 말하자면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고 뭘로 다 감싸버렸냐면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로 찬송이 모든 걸 이렇게 감싸버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셨던 자들에게 결국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하나님 통치가 모든 것을 감쌀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나는 충성했다, 나는 불충성했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등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목적한 구원 얻은 백성들의 완성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사 성도들로 하여금 옳은 행실로 결실한 거죠. 이 세마포라는 거는 여기 표현한 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해서 말하자면 그 영광스러움과 그 성결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받을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다니까요. 그것이 저들의 행실이 되도록 입혔어요. 그렇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내셨다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보면 아까 서두에 이걸 시비를 걸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한 자는 옳은 행실이라고 상받을 만하고 그렇게 못했으면 혹 구원은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구별이 되는데 성경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에게 입히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러니까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조금 전에 한 구별도 없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뭐가 옳은 행실이 되느냐, 신앙적 행실이라는 게 뭐냐. 아, 로마서 5장에 가시면요, 이 수요일 날 느닷없는 이런 굉장한 설교를 듣는 때도 있는 겁니다. 준비 안 하고 오셔서 혹시 머리가 연기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문제니까 따져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자. 해놓고 뭐가 금방 등장하죠? 충성을 요구하거나 승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대를, 연대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해서 느닷없는 내용이 나오죠. 환난과 인내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환난과 인내죠? 우리 다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에도 그랬죠. 늘 주일 기도에도 늘 그렇다시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곧 공통된 기독교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겪은 공통된 신자의 현실은 뭐냐 하면 믿음의 실패들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평생에 몇 개 없고 대부분 믿음을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지 않고 실패를 주죠? 아니, 믿음의 승리는 뭐고 믿음의 실패는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 기독교에선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선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 믿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기준에서 신앙적인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몸부림치고 우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줍잖은 신앙의 승리를 해버리면 잘난 척 하느라고 하나님 찾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놓은 현실적인 신앙의 완성을 향한 과정은 다 실패들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너무 뭐라 그럽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승리와 감격 속에 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긴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의 완성은 결국 아까 세마포 옷으로 입힌 묘사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신적인 것, 훨씬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찾고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실력,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초청하는 것, 하나님이 내 어떤 기능들과 격과 성품과 존재 전체 하나님이 자꾸 들어오시는 것을 신앙의 완성으로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에 실패의 현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되던데 왜 안 돼? 해봐. 그래요. 그건 쉬운 성공은 있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진짜 깊은 성공은 아닙니다. 진짜 깊은 성공은 뭐냐면 내가 난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하시는지 모르는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거긴 자랑도 없고 그래서 겸손밖에 없으며,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순종과 인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뭐죠? 시키는 것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용을 삼으라는 것이요, 인내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이 할렐루야 대합창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시요 완성이시요 약속하신 자요 약속을 이루신 이로서 찬송을 받아내시며, 그가 이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의 이유시며 원인이시며 책임자이시며 그렇게 허락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일에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지만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에 주권자이시오 시작이고 완성자이신 것은 이 바벨론 심판과 이것이 맞물려서, 말하자면 이 심판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변호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했고 이쪽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못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양심의 고발과 사단의 고소를 늘 당합니다. 스스로도 나는 신자답게 못 살았다, 이런저런 것에서 실패했다, 스스로의 양심이, 말씀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을 심판하여 하셔서 우리를 변호하는 것을 이 할렐루야 합창의 내용 속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뭐라는 단어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식으로 신자에겐 이해될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는 이 한심한, 이 아직도 갈 길이 먼 내가 결국 완성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주여 오시옵소서로 되어 있지만 우리 다 붙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싶은 종말이어야 신자들의 참다운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오시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죠?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여러분 홀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들고 일어나 할렐루야 합창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왜 기록해놨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편든 자들을 누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의 장면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과 책임과 싸움들에서 승리하시라고. 구원받는 조건으로서도 아니요, 책임으로서, 여기 묘한 표현입니다. 책임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존재인 것을 아는 감격이 여러분의 신자된 힘과 승리로 나타나기를 바라서 성경이 이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를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능력의 손길 아래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며 우리의 간증이며 감격이며 주를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